제141편 대중을 위한 일의 시작. 그 주일의 전날인 서기 27년 1월 19일에 예수와 12사도들은 벳세다에 있던 그들의 본부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 12명은 주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으며 단지 4월에 있는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과 자기들이 요단 계곡을 거쳐서 여행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사도들의 가족들과 다른 제자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러 가는 그들에게 작별과 성공을 빌기 위해 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베대의 집을 정오가 될 때까지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드레가 그를 찾으러 나섰다. 얼마 후에 그는 해변 아래쪽에서 배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발견했으며 그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12사도들은 주가 근심에 차 있는 모습을 종종 보았었고 그가 잠깐씩 심각한 마음 상태에 잠겨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드레는 자기들의 예루살렘 출발을 앞두고 주가 그렇게 상심해 계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께 가서 물었다. 렌두콧 주여,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하러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중요한 날에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요? 저희들 중에 누구로 인하여 센시만에스 스프니카 앤드콧 예수는 안드레와 함께 12사도들에게로 돌아가시면서 대답하였다. 렌두콧, 너희 중에 누구도 나를 상심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슬퍼진 것은 단지 나의 아버지 요셉의 식구 중에서 아무도 우리를 전송하러 오겠다고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렌두콧, 이때에 룻은 오빠인 요셉을 방문하러 나사렛에 가 있었고 다른 식구들은 자부심과 실망과 오해와 감정이 상한 결과로 빠진 하찮은 분개심으로 그를 멀리하고 있었다. 1. 갈릴리를 떠남. 가버나움은 티베리아스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에 예수의 명성은 갈릴리 전체와 그 밖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예수는 헤롯이 머지않아 자신의 일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래서 그는 사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해서 유대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100여 명이 넘는 신도들의 집단이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요단으로 내려가는 사도 집단들의 여정을 따르지 말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은 뒤에 남아있기로 동의는 하였지만 그들 대부분이 며칠 뒤에 주를 뒤쫓아갔다. 예수와 사도들만이 여행을 한 전날에 그들은 다리케아까지 갔고 그곳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다음 날 그들은 1년 전에 요한이 설교를 하였고 예수가 세례를 받아들였던 장소인 펠라 근처의 요단강까지 여행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2주 이상이나 머물렀다. 첫 주일의 주말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와 12사도가 기거하던 곳 가까이에 있는 야영지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갈릴리, 페니키아, 시리아, 데카폴리스, 페르아, 유대에서부터 모여들었다. 예수는 대중 설교를 하지 않았다. 안드레는 군중들을 오전 오후 집회로 나누어서 그들을 위한 설교자를 임명하였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예수가 12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는 새로운 가르침은 주시지 않고 단지 그 전의 가르침들을 검토하였고 많은 질문들에 답변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밤에 그는 12사도들에게 이 장소 가까이에 있는 언덕에서 그가 보냈던 40일간에 관해 얘기하였다. 페레아와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 대다수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기에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은 어떤 면에서도 요한의 가르침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그래서 새로 된 제자들에게도 이때에는 세례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의 추종자들에게는 만약 예수가 진정으로 요한이 공표했었던 그 모든 것이라면 그가 요한을 감옥에서 구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왜 예수가 자신들의 사랑하는 영도자가 그런 잔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지 않았는지 결코 납득할 수 없었다. 밤이면 밤마다 안드레는 자기 동료 사도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과 원만하게 지내야 하는 미묘하고도 어려운 과업을 조심스럽게 가르쳤다. 예수의 대중 사명활동의 첫 해 동안에는 그의 추종자들의 4분의 3 이상이 이전에 요한을 따랐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아들였었던 자들이었다. 서기 27년인 이 해에 전부는 페레아와 유대 지방에서 요한의 일을 넘겨받으며 조용하게 지나갔다. 이점 하느님의 법과 아버지의 뜻. 훗날을 떠나기 전날 밤, 예수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왕국에 관해 좀 더 가르치셨다. 주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덴둑콧 너희는 다가오는 하느님의 왕국을 찾으라고 배워왔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오랫동안 찾아오던 이 왕국이 아주 가까이 있으며 이미 이곳에 그리고 우리들 한가운데에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모든 왕국에는 왕이 그의 왕좌에 앉아있고 그리고 그 권역의 법을 선포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 그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온 세계의 법을 제정하고 유대 백성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영화롭게 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늘의 왕국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납득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의 법을 실현하고 인정하는 것임을 내가 선언하노라. 진실로 이 왕국에는 한 분 왕이 계시며 그 왕은 나의 아버지이자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충실한 신하들이지만 그런 사실을 훨씬 초월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라는 그 변환되어지는 진리이다. 내 일생 안에서 이 진리는 모두에게 현시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는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무한자의 왕좌는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이다. 그는 우주들을 넘어 우주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자신의 법을 선포한다. 또한 아버지는 필사자 사람들의 혼 안에서 살도록 그가 보내온 영에 의하여 땅 위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가슴 안에서 다스리신다. 너희가 이 왕국의 신하일 때 너희는 참으로 우주 통치자의 법을 듣도록 되어졌으나 내가 선포하러 온 왕국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신앙으로 너희 자신들이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는 너희는 힘이 가득한 왕의 법을 복종하는 신하로 너희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성한 아버지의 특별한 자녀들로 보인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너희의 율법이 될 때에는 너희가 왕국 안에 거의 들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진정으로 너희의 뜻이 될 때에는 그로서 왕국은 너희 안에 세워진 체험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진실로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너희의 율법이 될 때에는 너희가 고상한 노예적인 신하이지만 신성한 아들 관계의 새 복음을 너희가 믿을 때에는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뜻이 되며 너희는 왕국에 해방된 아들, 하느님의 자유로운 자녀라는 높은 위치로 놀린다. 렌두콰드. 사도들 중에서 몇몇이 가르침의 무언가를 파악했지만 야고보 세베대를 제외하고는 이 엄청난 발표의 모든 의해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 말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었고 훗날 봉사 기간 내내 그들의 사명 활동을 기쁘게 만들었다. 3. 아마투스의 체류함. 주와 사도들은 아마투스 근처에서 거의 3주간이나 머물렀다. 사도들은 군중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설교하는 것을 계속하였고 예수는 각 안식일 오후에 설교하였다. 수요일 노는 시간이 계속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드레는 한 주에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두 명씩의 사도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안식일 예배 봉사 동안에는 모두가 같이 일을 하였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대중설교의 대부분을 하였다.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은 개별적인 일을 많이 하였고 질문자들의 특별 모임을 위한 학급을 수행하였다. 쌍둥이 형제는 그들의 일반적인 질서 유지 감독 일을 계속했고 한편 안드레, 마테, 유다는 삼리네 일반관리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그럼에도 그들 각자는 종교적인 일도 상당히 하였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들과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해와 의견 차이를 중재하는 임무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며칠마다 심각한 경우들이 발생하곤 했으나 안드레는 그의 사도 연관,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투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임시적이나마 다소간의 합의가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운영하였다. 예수는 이러한 회의들 중에 어떤 것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적절한 조절에 관하여 어떤 충고도 주지 않았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곤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조언도 전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안드레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에게 오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곤 하였다. 렌두콰드, 주인이 그의 손님의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다. 현명한 부모는 결코 자기 자녀들의 하찮은 싸움에서 어느 한쪽을 변들지 낸인타. 렌두콰드, 주는 뛰어난 지혜를 보였고 자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완전한 공정을 현실하였다. 예수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주이었다. 매력과 힘이 병합된 그의 개인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연관, 동료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의 고된 생활과 방랑의 생활 그리고 집이 없는 생활에는 미묘한 위엄 있는 감화력이 있었다. 그의 가르침에서의 권위 있는 태도, 명쾌한 논리, 추론의 강한 힘, 현명한 통찰력, 주의 깊은 그의 마음, 견줄대 없는 자태, 숭고한 관용 속에는 지적, 매력과 영적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다. 그는 단순했고 남자다웠으며 정직했고 두려움이 없었다. 주의 현존 속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육체적 그리고 지적 영향력과 더불어 거기에는 또한 그의 개인성과 연관되기 시작했던 모든 그러한 존재의 영적 매력들 참을성, 부드러움, 온화함, 관대함, 그리고 겸손함도 있었다. 나사렛 예수는 진실로 강하고 힘찬 개인성이었다. 그는 지적인 힘이자 영적 요새였다. 그의 개인성은 그의 추종자 가운데의 영적으로 따르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학식이 높고 지적인 니고데모와 십자가에서 보초임무를 맡은 대장, 억센 로마 병정까지도 이끌리게 하였으며 그는 주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렇게 말했다. 렌두콰드, 이는 진실로 하느님의 나틴잉어스타 렌두콰드, 그리고 혈기 왕성하고 거친 갈릴리 어부들은 그를 주라고 불렀다. 예수의 초상화들은 가장 한탄스럽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는데 예수가 만일 너희 화가들이 흔히 그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성전의 상인들이 예수 앞에서 도망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모습은 위엄이 깃든 남자다움이었다. 그는 선하였지만 꾸밈이 없었다. 예수는 상냥하고 달콤하며 부드럽고 그리고 진절하면서 신비적인 그러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은 전율이 스치도록 역동적이었다. 그는 호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한 행동을 행하였다. 주는 결코 렌두콰드, 나태한 너희 모든 자들과 몽상가인 너희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놀라 렌두콰드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 번 말씀하기를 렌두콰드, 수고하며 일하는 너희 모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적인 강한 힘을 주며 쉬게 할 것은 이타. 렌두콰드, 주의 멍에는 참으로 쉬운 것이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다. 모든 개별 존재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멍에를 메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는 희생, 곧 자부심과 이기심에 대한 희생으로 정복을 묘사하였다. 자비를 보여줌으로써 그는 모든 원한, 불평, 분노, 그리고 이기적 힘과 복수에 대한 욕정으로부터의 영적 해방을 묘사하려고 뜻하였다. 그리고 그가 렌두콰드, 악에 저항하지 이멜라 렌두콰드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나중에 죄를 묵과하거나 혹은 사악한 불의와 가까이 지내라는 조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그는 용서함에 대해 좀 더 가르치고자 하였는데 이는 렌두콰드, 사람의 개인성에 대한 악한 대접에 저항하거나 개인적 존엄성에서의 사람의 감성에 대한 악한 모욕에 저항하지 이멜라 렌두콰드는 것이었다. 4.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아마투스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는 사도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 땅 위에 그의 죄 많은 자녀들에 대하여 처벌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몰두하는 위대하고 최극의 장부 기입자이거나 나중에 그들에 대한 심판관 자리에 앉아 모든 창조체의 올바른 심판으로 그들에게 사용되어질 죄나 악을 기록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하느님을 비록 민족의 아버지지만 모든 이의 왕으로 이해해왔었지만 이전에는 많은 숫자의 필사 사람들이 사랑이 많으신 개별 존재의 아버지로서의 하느님 관념을 가진 적이 결코 없었다. 왕국의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 푸니카 렌두콰드라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였다. 렌두콰드, 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며 종교나의 복음은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는 진리를 인식하고 믿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일생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러한 두 가지의 관념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너희와 함께 육신으로 있는 것은 이타, 랜드콰드. 예수는 또한 사도들의 마음이 종교적 의무로 희생동물을 제공하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애를 쓰셨다. 그러나 일상적인 희생물을 제공하는 종교에 젖어왔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가 뜻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더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자기 가르침에 지치지 않았다. 한 가지 설명으로 모든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하면 그는 내용을 다시 말하거나 설명을 목적으로 다른 종류의 비유를 들곤 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예수는 12사도들에게 그들의 사명인 랜드콰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보살피는 일 랜드콰드에 관해 좀 더 많이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주는 그들에게 전인, 개별 남녀를 형성하는 놈, 마음, 영의 연합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예수는 자신의 연관, 동료들에게 그들이 당면하게 될 세 가지 형태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인간의 질병으로 인한 슬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그들이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의 것들을 인식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육신의 질병 보통 육체적인 병이라고 간주되는 그러한 고난들 고통받는 마음 나중에 가서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들과 혼란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비육체적인 고통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힘. 육신의 질병 보통 육체적인 병이라고 간주되는 그러한 고난들 고통받는 마음 나중에 가서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들과 혼란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비육체적인 고통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힘.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 당시에 흔히 더러운 영이라고도 불린 이들 악한 영들의 본성과 그리고 교원에 관련한 여러 가지를 여러 기회에서 그의 사도들에게 설명하였다. 주는 악한 영들의 사로잡히는 것과 정신 이상의 차이점을 잘 알았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유란시아의 초기 역사에 관하여 그들이 가진 제한된 지식으로는 예수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충분하게 납득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이들 악한 영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랜드콰드, 그들은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그리고 왕국이 위대한 힘과 영적 영광으로 올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러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준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은 이타. 랜드콰드. 한 주일이 두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며 이온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사도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영적 합일. 아마투스에서 있었던 모든 회의들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영적 합일. 에 관한 토의와 관계되었던 부분이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묻기를 랜드콰드 주여 저희는 어떻게 해야 서로 비슷하게 보고 그렇게 하여 저희들 안에서 좀 더 나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순 있을까이스스프니카 랜드콰드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는 자신의 영 안에서 동요가 일어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랜드콰드, 야고보야, 야고보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서로 비슷하게 보라고 가르쳤느냐? 필사자들이 하느님 이전까지 기원성과 자유에서의 개별 존재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날에 이르는 영적 해방을 선포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사회적인 조화나 외적인 평화가 자유로운 개인성과 영적 기원성을 희생한 대가 얻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나의 사도들인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화비리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 마음을 다 바쳐 행하는 너희 연합된 봉헌의 기쁨 안에서 너희가 체험할 수 있다. 영적으로 한결같기 위해서 너희가 한결같이 보거나 한결같이 느끼거나 더 나아가 한결같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 합일은 너희 각자 안에 거하면서 갈수록 점점 더 지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선물을 너희가 의식함에서 온다. 너희의 사도 간의 조화는 너희 각자의 영적 소망의 기원과 본질과 운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나와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각자 안에 거주하는 파라다이스 영들의 존재를 상호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영적 목적과 영적 납득의 완전한 합의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개별 존재의 지적사고, 변덕스러운 감정, 사회적 행위에 대한 태도에서의 극도의 다양성에 바로 직면하면서 이러한 모든 심오한 영적 합의를 즐기게 될 것이다. 너희의 영적 본성과 신성한 경배와 형제의 사랑이라는 영적 열매가 그렇게 합쳐져서 너희의 삶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영적 정체성과 혼의 합의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동안 너희의 개인성들은 신선하게 다양화되고 눈에 띄게 다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만족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기원적으로 부여받은 마음, 몸, 혼의 자질을 가지고 봉사를 할지라도 너희는 하느님께 대한 봉사의 합의를 성취할 수 있다. 너희의 영적 합의는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그것들은 항상 개별 신도들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나타난다. 첫째로, 너희는 생애 봉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기를 가지게 되는데 너희 모두는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둘째로, 너희 모두는 실존에 있어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는데 너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그로서 너희가 그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주에게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스타 랜드콰드 12사도들을 훈련시키는 동안 예수는 여러 차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되돌리셨다.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비록 선한 사람의 종교적 해석이더라도 이에 따라 독단적이 되거나 규범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도들에게 신자들을 인도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왕국 복음 안의 교리의 재정이나 전통을 세우지 말도록 거듭거듭 경고하였다. 6. 아마투스에서의 마지막 주간. 아마투스에서 보낸 마지막 주간이 끝날 즈음, 시몬 젤로떼는 다마스커스에서 사업을 하는 페르시아 사람인 테헤르마를 예수께로 데려왔다. 테헤르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버나움으로 갔었으며 그곳에서 예수가 요단강으로 내려가 예루살렘 쪽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테헤르마를 가르치도록 하였었다. 테헤르마가 불은 단지 순결하고 거룩한 향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일 뿐이라고 열심히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페르시아 사람을 랜드콰드, 불을 신봉하는 스알레멘드콰드로 여겼다. 예수와 이야기를 한 후 그 페르시아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기 위해 며칠 동안 더 머물러 있을 뜻을 밝혔다. 시몬 젤롯대는 예수와 단둘이 있게 되자 주에게 이렇게 물었다. 랜드콰드, 왜 저는 그를 설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왜 그는 그렇게 나에게는 저항하고 선생님에게는 쉽게 귀를 기널네스스프니카? 랜드콰드, 예수가 대답하였다. 랜드콰드, 시몬아, 시몬아. 구원을 구하는 자들의 가슴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해야 하겠느냐? 이러한 굶주린 홈 속으로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느냐?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해라. 그러면 위대하고 살아있는 왕국의 진리들이 곧 모든 심각한 실수들을 몰아낼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기쁜 소식을 제시할 때 그가 실체로서 하느님의 한 아들인 것을 그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어둠에 앉아 있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 주고 있다. 시몬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처음 왔을 때 그가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그리고 새롭고 나은 일생의 길을 선포하였더냐? 아니다. 나는 너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너의 조상들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보았던 것의 완전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 시몬아, 이제 가서 왕국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한 사람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왕국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후에 그런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신성한 왕국 안에서 혼의 진보적인 향상에 관계되는 가르침을 주어야 할 테이니타. 랜드콰드. 시몬은 이러한 말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예수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였고 페르시아 사람인 테헤르마는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예수는 왕국에서의 새 일생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강연하였다. 그가 말씀한 일부분은 이렇다. 랜드콰드, 너희가 왕국에 들어갈 때는 너희는 거듭난다. 오직 육신으로 난 자들에게는 너희가 영의 깊은 일들을 가르칠 수 없다. 영에 향상되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이 영으로 난 자인지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먼저 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하느님의 아버지이신 분과 사람들의 자녀관계라는 교리를 너희가 강연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소개하라. 사람들과 다투지 마라. 항상 참을성을 가져라. 그것은 너희의 왕국이 아니다. 너희는 단지 대사들일 뿐이다. 단지 나아가며 선포하라. 하늘의 왕국은 이렇다. 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며 너희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만약 그것을 온 가슴으로 믿으면 이러한 기쁜 소식은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 토인타. 랜드콰드. 아마투스에 체류하던 동안 사도들은 많은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요한의 제자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제안도 주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다. 심지어는 세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까지도 예수가 말씀한 것은 오직 다음과 같았다. 랜드콰드, 요한은 진실로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영으로 세례를 받을 것은 이타 렌두콰 7.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2월 26일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과 큰 집단의 추종자들이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페레아 지역의 베다니 가까운 곳에 있는 여울까지 여행하였는데 그곳은 다가오는 왕국에 대하여 요한이 첫 선포를 한 장소였다.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4주 동안을 이곳에서 가르침과 설교를 하며 남아있었다.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머물던 둘째 주간에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강을 건너 여리고의 남쪽에 있는 언덕으로 4일간의 휴양을 떠났다. 주는 이들 세 명에게 하늘의 왕국에 관한 새롭고 차원 높은 진리를 많이 가르치셨다. 이 기록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들 가르침들을 다음과 같이 재편성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이 왕국의 훌륭한 영적 실체를 맛보게 되어서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에 살고 그들의 생활을 봄으로써 왕국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이 왕국의 길들에 대한 신도들의 질문을 인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려고 애쓰셨다.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모든 진지한 탐구자들은 영원하고 신성한 영적 실체들과 함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신앙 선물에 대한 기쁜 소식 듣기를 언제나 기뻐한다. 주는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과업은 하느님을 개별적인 사람에게 그의 아버지로서 계시하는 것이들 개별적인 사람에게 아들임을 의식하게 되어가는 것. 그 다음 이 동일한 사람을 하느님에게 그의 신앙 아들로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계시들 둘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진실로 엔두콰드 길이요 진리요 세인맨 엔두콰드이었다. 예수의 종교는 전적 으로 이 세상에서의 그의 증여 일생에서의 삶의 바탕을 두었다.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떤 책도 법도 혹은 개별 존재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인간 조직체에 대한 어떤 형태도 뒤에 남기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이 모든 다른 인간 관계성에서 언제까지나 우선해야만 하는 그러한 개인적이면서 영원한 관계들을 사람들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친밀한 영적 동료 관계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가 주었던 유일한 보상은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영적 기쁨과 신성한 교제이다. 다음 세상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영적 실체들의 진보 안에 있는 영원한 일생이다. 예수는 왕국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가 첫째로 중대한 두 가지 진리라고 칭하였던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엔드콰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리라 엔드콰드, 는 말은 진리를 진정으로 인식함을 통하여 인간 해방의 성취라는 혁명적인 가르침과 연관된 신앙, 오로지 신앙으로 인한 구원의 달성을 말한다. 예수는 육신으로 현시하신 진리였으며 자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되돌아간 후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자신의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주 눈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한 전체 세대를 위한 진리의 정수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이 자주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고 그러한 때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의 말은 다른 세상들의 영감과 교화를 안중에 둔 것들이었다. 그는 일생에 새롭고도 기원적인 계획을 본보기로 보였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의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영역의 필사자로서 모든 세상들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사셨다. 왕국의 계획을 펼쳐 보임에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수는 자기가 이 세상의 위대한 스알렘틸렌두콰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그 전에 있었던 시대의 진화 종교들에서 무시되었던 바로 그 가난한 자의 계층과 함께 그의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어떤 사람도 경멸하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우주까지도 포함하는 세계적인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발표를 매우 대담하고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요한까지도그가어쩌면제정신이아닐지도모른다고생각하려는유혹을받았다. 그는자신이이징여의임무를맡아지상에온것은소수의지상창조체들에게본보기가되어주기위한것이아니고자신의온우주를망라하여모든세상들에있는모든사람들을위한인간의일생의표준을설립하고실증하기위한것이라는점을이사도들에게부드럽게밝히셨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은 최고의 완전성에 심지어는 우주 아버지의 마지막 선함에 이르기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말들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발견되어 물질적인 마음의 영적 진리를 제시해주는 선생의 자격으로 역할하려고 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그 일을 하였다.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선생이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더 효력적인 설교자였다. 예수의설교는 매우 효력적이었지만 그것은 힘 있는 운변이나 감정의 호소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개인성에 의한 때문이었다. 예수는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였다. 그는 사람의 영의 선생이었지만 마음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다. 예수는 증여이전에 받았던 자신의 파라다이스 형제인 임마누엘의 지시를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일은 어떤 면에서는 엔두콰드, 높은 곳에 있는 넨콘, 탄로엔두콰드의 명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암시한 것은 바로 이 때였다. 그는 자신은 아버지의 뜻오로지아버지의뜻을행하기위해이세상에왔다고그들에게말씀하였다. 그렇게전심을다한단한가지의목적에동기를두었기에그는세상에서의악에의해근심스러운괴로힘을받지않았던것이다. 사도들은예수의흔들리지않는진절함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그들은쉽게주에게가까이갈수있었지만그는항상모든인간들로부터독립하여벗어나사셨다. 어떤순수하게인간영향에의해지배되었거나혹은약한인간판단에자신을맡긴적이한순간도없었다. 그는대중의의견에신경을쓰지않았고칭찬에의해영향을입지않았다. 그는 오해를 풀려고 주저하거나 허위 진술에 분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충고나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다. 야고보는 얼마나 예수가 시발점에서 끝을 내다보시는 것 같았는지 그것에 감탄하였다. 주는 놀라는 일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는 결코 흥분하거나 화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 그는 때때로 슬픔에 젖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성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예수는 하나의 사람으로 사람들 안에서 살았고, 납득했고, 사랑했고,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아셨다. 그의 개인적 일생에서 그는 그렇게 인간이었음에도 그렇게 흠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사심 없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때에 예수가 한 말들을 많이 납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아한 말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머물렀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한 후에 그것들은 훗날에 그들의 사명활동을 매우 풍부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사도들이 주의 말을 충분하게 이해 못했던 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시대의 계획을 그들에게 내보였기 때문이었다. 8. 여리고에서의 일.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의 4주간의 체류 기간을 통하여 안드레는 매 주마다 두 명의 사도들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 여리고로 가도록 여러 차례 배정하였다. 여리고에는 많은 요한의 신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다수는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좀 더 향상된 가르침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여리고의 방문에서 사도들은 병든 자를 보살피라는 예수의 좀 더 세부적인 지시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도시의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각기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도들은 여리고에서 대중을 위한 일을 좀 하였지만 그들의 노력은 주로 좀 더 조용하고 개별적 성질의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왕국의 기쁜 소식이 병자들에게 매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기들의 메시지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수가 12사도들에게 전적으로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설교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사명활동할 것을 명령한 것이 처음으로 충만하게 효과를 거둔 곳은 여리고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멈추었고, 예수와 상의를 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던 대표단을 만났다. 사도들은 여기에서 하루만 지낼 계획이었는데 동쪽에서 도착한 이질리의 구도자들이 도착하자 예수는 그들과 3일을 지체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의 새로운 진리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그들 각자의 집으로 행복에 차서 돌아갔다. 9.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 3월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 쪽으로 언덕을 지나 여행을 시작하였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예수를 만나러 요단에 두 번 내려왔었으며, 주와 그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하는 기간 동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 집에 그들의 본부를 두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군중들을 가르치며 세례를 주면서 요단강 건너에 베다니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는 12사도들만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 여기에서 예수와 사도들은 유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기분을 새롭게 하며 5일간 머물렀다. 주와 사도들이 오빠의 집에 체류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던 일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에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4월 6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이것이 주와 12사도가 함께 그곳에 있었던 맨 처음이었다.